역대하 3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주빗이요 너비가 20주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주빗이요 높이가 120주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취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성도됨에 온 마음을 두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구약의 이 성전이 있고 신약에도 이 성전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성전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성전으로 부르는 예배당도 당연히 성전은 이제 아닌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성도를 또 가리켜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성도고 또 뭐 사람이고 예수님이고 어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 구약의 성전에는 관심이 이제 가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전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구약의 성전 이야기가 없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성전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구약의 성전은 알 필요 없다 그렇게 덮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이 성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자, 그 의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만든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지도 않는 것이고 또한 성전도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무너뜨려버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성전은 가짜다.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이 모두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부숴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부인하신 것이에요. 부숴버린 것으로 이제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처럼 성전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성전을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이 구약의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절 봐보십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이건 성전의 이제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0 규빗은 27m 정도 되는 것이고 20규빗은 약 9m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크기에는 여러분 신경 쓸 것이 없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건축이 지대를 놓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대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얘기해요. 기초를 놓았다 그 뜻이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가장 먼저 기초를 이제 놓게 되겠죠. 기초가 허술하면 또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나온 대로 뭐 건물 내부가 금으로 장식되고 보석으로 꾸며서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어서 건물이 무너진다면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성전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 지대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대의 크기가 69이시고 뭐 또 그 10배, 100배로 큰 그런 이제 크기의 지대를 놓았다 할지라도 그 지대, 기초가 잘못된다면은 그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뒤에 또 4절 보면은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크기를 말하겠습니다. 또 4절에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낭실은 이제 현관을 얘기합니다. 현관. 그 높이가 120규빗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관의 높이가 한 52m 정도 돼요. 52m. 굉장히 높은 그런 크기죠. 이 현관 치고는 엄청난 높은 그런 크기인데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현관을 그렇게 크게 만들 리가 없다.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한다고 여십시다. 하나님, 이 성전 낭실 높이가 120규빗이 맞습니까? 이게 너무 큰데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상 답안지입니다. 낭실 높이가 얼마든 네가 아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예상 답안이에요. 신학자란 사람들이 뭘 자꾸 생각 안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부숴버렸다.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낭실 높이가 성전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낭실 크기가 얼마든 그게 성전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높이가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린 그 결과 앞에서는 다 의미 없는 허상이에요. 성전이 크든 작든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5절 봐보십시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여기 대전은 이제 그 성전 내부의 본당에 해당하는 그걸 의미를 합니다. 본당의 이제 장소인데 그 대전의 천장을 잣나무로 만들고 이제 또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6절부터는 성전을 보석으로 화려 꾸몄는데 바르와임 금을 사용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바르와임은 금의 산지를 말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어느 지역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주 그 좋은 금을 생산한 지역이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이 그 지대, 기초가 잘못되면 다 함께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의미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진 걸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그 성전 무너진 걸 본 사람들에게 이 성전 이렇게 금으로 입히고 화려 꾸몄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그게 뭐냐면은 자, 너희가 알고 있던 성전, 그게 이렇게 화려했잖아. 근데 무너졌잖아. 그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화려하고 그게 얼마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걸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보이고 있단 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어떤 금으로 꾸미고 화려 만들고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성전이 이렇게 됐든지 어떻게 만들었든 상관없이 지금 무너진 가운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금으로 만들고 이런 좋은 성전 의미 없는 것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크기가 얼마든 금과 보석으로 뭐 화려 장식된 보기 좋은 그런 성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아끼지 않고 그냥 부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 두는 것이 뭔가 하면 크다, 화려하다, 여기에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의미가 뭔가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다, 화려하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 이제 말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면서 관심을 두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나를 멋있고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지 좀 거기에 관심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성전으로 하나님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나를 가꿔야지. 그래서 뭐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이런 삶들을 통해서 자기를 멋있는 그런 보기 좋은 성전으로 꾸미려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악한 마음 품지 않으면서 깨끗한 삶을 유지해가지고 거룩한 성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그런 생각이 구약의 성전이 된 이스라엘 생각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상태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그리하면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그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견디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유다의 멸망과 바빌론 포로. 그렇게 드러나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심판을 못 견딘다는 것이에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성전을 무너뜨린 것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을 유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고 신약에 나와는 무관해 또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 자꾸 믿음의 중심에 나를 세워두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보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고방식 예수님 시대 유대인 사고방식과 똑같은 그대로예요. 그 이스라엘 사고방식이라는 게 간단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쉬워요. 유대인 사고방식도 마찬가지고 율법 지키고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다. 그게 이스라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율법 지키고 순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성전 가가지고 제사드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교회가 좀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보면은. 다 그 수준 안에 들어있어요. 주일에 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딱 구약 수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한 성전에 대한 해석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성전서 하는 일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재물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게 진짜 의미예요. 재물이 희생을 통해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 유지가 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 유지는 재물 때문이지, 재물의 희생 때문이지, 인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 성전은 이걸 증거하는 용도라 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 성전의 지대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초라겠죠? 그 성전의 기초로 삼을 것이 뭐냐 말입니다. 성전 기초, 그러면 당연히 재물의 피.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는 재물의 피다. 예수님 피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전의 기초를 재물의 피라고 했을 때에, 그래, 맞아, 재물의 피가 성전 기초야. 그래, 끝나면 안 된다겠어요. 그, 재물과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그 재물의 죽음과 하나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재물의 죽음에 참여가 돼야 돼요. 재물의 죽음에 참여한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의 죽음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없이 재물만 바치고 재물 때문에 구원받겠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재물을 이용해서, 재물 바치는 그걸로 인해서 복과 구원만 따먹겠다.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으로 재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왔다, 재물을 바쳤다, 이걸로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믿음으로 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의 신앙도 그런 방식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면은 그 부처가 있는 법당 천장에 그 등이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 봤을 것인데, 그 등에 보면은 이제 사람 이름하고 소원 적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등 공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달아놓은 기간이. 1년이에요. 그 1년마다 교체를 해야만 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달아놓고 계속 달아놓으면 돈이 안 돼요. 기간 1년 정해놓고 1년 지나면 떼냅니다. 야, 그럼 다시 와가지고 또 이름 적고 달고. 그래야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절에 그, 요즘 절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어느 절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는 아예 나온 게 개인 등은 10만원, 가족 등은 20만원 접수를 받아, 그렇게. 그렇게 가기 책정에 공양을, 공지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불교 썩었네.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돼요, 기독교가. 기독교도 꼭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일종의 재물을 가져온 것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재물을 가져와서 바친 거예요. 돈 내고 등 달아놓고 건강, 무사, 평안을 그 효과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등 달고 등 단 본인은 돌아가죠, 집으로. 등은 거의 달려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 것이고. 난 돌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등 달고. 그렇게 부처를 이제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결국 이 기독교인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너희는 부처 믿는 게 다르지 않느냐. 그 착각이란 얘기예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믿는 예수가 예수가 아니고 우상이에요. 부처와 똑같아요. 우상을 믿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게 참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피와 몸에 참여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주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고 저주받아 지옥 갈 자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걸 알고 주의 죽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라면은 예수를 믿어서 복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악한 발상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 믿음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 복받겠다 이런 발상이 못 나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악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죽음이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저주받을 줄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죄 용서받겠다, 구원 받고 천국하겠다, 복받겠다. 이건 오로지 자기 몸을 위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 주를 믿는 것밖에 안 돼요. 바울은 그걸 우상으로 얘기를 해요, 우상으로. 그 방금 본 그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다시 봐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이방인이에요. 주님과 관계 있지 아니한다면은 그런 이방이 제사하는 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의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에 해당되는 그런 말인 것을 몰라요. 자꾸 제가 교회를 자꾸 욕하는 거 듣지 마시고 교회 현실이 어떤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인데,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데 그 제사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깁니까? 이방인 제사가 아니잖아.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살아있고 죽은 자에게 한단 말입니다. 그 죽은 자가 내 제사를 받고 좀 살아있는 나를 도와달라, 그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사하면서 부디 나를 도와서 내일이 잘 되게 그 기운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행여 제사 안 하면은 삐져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할까?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예수께 예비한다고 나왔어. 나 잘 되게 해라. 그니까 뭐, 무슨 그 다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죽었고, 근데 부활했어. 나는 여기 살아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 그게 이방인이 귀신의 제사와 같다. 그게 바울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가 아니면은 예수만 죽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인가, 그렇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죽은 자인 죄인으로 나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로만 모여져요. 죽은 자인 죄인으로 나오는 것. 죄인으로 나와서 내가 저주를 받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가 제물의 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피에 이스라엘이 참여해야만이 제대로 된 성전 지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죠. 제물 바치면 되지. 그게 내 정성이니까 내 정성 보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진다. 그게 이스라엘 사고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죽은 자로 끼어들지 참여하지 않냐, 성전 기초는 잘못되었다. 그 성전이 아니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바치고 행하고 좋은 걸 내가 보이고 이렇게 되어주고 저렇게 되어주고 복받아. 구원을 받아.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자꾸 내가 살아있는 자로 취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이제 무너뜨린 것으로 구약 유대의 성전을 그렇게 보이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상으로. 이방인 제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야. 결국은 우리가 나를 저주받을 죄인이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나에 대한 그러한 어떤 뭐 그 파악이 없다는 것이 그런 사태,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한 그런 사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 번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뭐 앞에서 악기 두드려 부르면서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들이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잠언 한 구절 좀 찾아보십시다. 28장입니다. 잠언. 잠언 28장 1절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만 읽으니까 좀 그렇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이 내용에서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을 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쫓아오는 자가 있어야 도망을 칠 건데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혼자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늘 쫓겨야 되니까 피곤하겠죠. 늘 도망쳐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인 것이에요. 쫓아오지도 않는데,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늘 스스로 쫓기는 거예요. 스스로 쫓기고 도망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교인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늘 쫓기고 도망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수요일에 그 설교 들으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죄란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늘 죄에 쫓기는 거예요. 죄로부터 늘 도망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죄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죄에게 붙잡히는데 죄를 짓고 그럼 내가 뭐 복도 못 받고 지옥 가고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열심이에요. 욥이 그 자기 아들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게 염려가 돼가지고 늘 이제 그 번제를 드린 거란 말입니다. 아들들 수대로. 그 욥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교회가 이런 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높이면서. 얼마 대단합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교인을 죄에 쫓기는 악인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물론 어차피 악인이지만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바른 신이나 그렇게 알아먹고 있으니까 죄에 쫓기는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난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죄와 상관이 살고 있어. 이게 믿으면 그 자꾸 고키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로 도망치는 욥이 옳았다면, 그게 바른 그 신성도의 그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욥을 안 칩니다. 이미 욥이 바른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무슨 욥을 칠 리가 있겠습니까? 일정에 나온 욥의 모습 전부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런 일장에 나온 그것을 욥 믿음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자는요, 죄에 쫓기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여러분을 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어요. 뒤를 돌아오면 죄 없습니다. 쫓아오는 죄가 없어요. 물론 신자가 그렇다고 해서 죄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죄는 우리를 쫓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 내가 죄예요. 내가 죄고 아예 죄 안에 죄와 함께예요. 그런데 죄가 나를 쫓아와 도망쳐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와 나를 따로 분리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는 이것이고 난 여기에 있어. 제가 쫓아오네, 도망쳐야지. 늘 그럼 죄로 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의 말은 몽땅 거짓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와 더불어서 짝짝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쫓아오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도망쳐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히 사는 것이고 믿는 자다. 그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 저주와 죽은 자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실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성도를 주의 의가 있는 성도를 심판으로 저주로 이끌어가지를 못한다 알기 때문에 담대하다 그 말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울 이길 힘이 있어 그게 담대한 것이 아니고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지를 못해. 왜? 나는 주의 의 안에 있으니까. 그게 성도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의가 저주받은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아는 성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는 쫓기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죄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 현실이라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우리 현실을 덮어있는 게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심판과 저주 덮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의, 희생의 피,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의 희생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게 진짜 현실,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주의 피가 용서가 되고 죄 가운데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는 우리에게 죄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성도를 사망으로 끌어가지를 못하죠. 이걸 의인의 담대함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오는 죄가 없는데 막 혼자 도망을 쳐요. 그럼 혼자 그건 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도망을 치면서 저 죄로 도망칠 수 있어. 자기 힘을 믿는 악함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의 죽으심에 참여한 바가 없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죄의 악함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죄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인간의 그 실상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 힘으로 내 열심 가지고 내 인생을 관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믿음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인생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또 뭐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찾기 때문에 뭐 기도발 줬다고 소문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 보면 또 거기 설교하는 것이에요. 뭐 가빠이 찾아가고 어디 또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점쟁이 그 찾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용한 점쟁이 있다고 소문하면 가는 거예요. 용하다 그러면 가는 것이죠. 제가 그런 용한 점쟁이보다 더 용한 일반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뭐 예배 그 이제 방송이 사용하는 이제 캠코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캠코더 새로 구입하자 의논돼가지고 이제 제가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돼가지고 알아보려고 서울에 그 캠코더 파는 데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한 2, 3분 지났을까? 이분이 갑자기 혹시 목사님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아이고 소름 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 아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한두 번 간혹 있었는데 뭐 전화 소리만 듣고 목소리만 듣고 목사 아니냐? 그건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게 제가 혹시 내 설교 듣는 사람이 아닌가? 착각을 좀 했는데 그런 것이면 혹시 신유신 목사 아니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맞냐 이렇게 묻는 것은 나를 아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어떻게 제가 목사 봤는데 어떻게 목사인가 아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다 하고 또 이제 그런 캠코더 같은 걸 판다 보니까 목사가 좀 온대요. 그 교회 방송 장비 사려고 목사가 자주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대화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는 일반 사람과 말투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이 목사 말투로 알아봤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아니, 내 말투가 목사 말투라고? 제가 이제 그 통화 끝나고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어요. 제 전화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목사 말투 아니에요. 그냥 평소 말투이고 목사 티가 안 나는데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목사를 알아보고 제가 대단해요 참. 정말 놀랐어요. 만약 그 사람이 돗자리 깔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목사 아닙니까? 이 한마디는 꼭 넘어갔을 거예요. 야 용하네. 그러면 내 문제 술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사주팔자든 뭐 타로점이든 거기를 찾아가는 것은요. 용한 사람 찾아가지고 위로받겠다 그겁니다. 좀 위로받고 싶다. 내 앞으로 지금 힘든데 앞으로는 뭔가 좀 좋은 일 있을 거야.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고. 그런 말 듣고 싶어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아, 당신 지금 힘들지? 계속 힘들 거야. 이 말도 욕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용하다고 말이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심성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뜻어오면은요. 좋은 말 듣고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좀 교회 오는 그 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참 죄송한데 이 성경이 도무지 우리를 위로해 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위로가 되는 말을 정말 하고 싶으면 굴뚝 같아요. 근데 못해요. 왜? 성경이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위로는 없고요. 뭐 죄, 죽음. 그 저주받은 자를 우리를 보내버리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저주받은 자리를 보내놓고 그 자리에서 우리 살려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은혜죠. 살려내는 거. 네가 어떻게 살았나 이걸 말해주는 거. 결국에 성도가 누구냐. 저주받은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를 살리는 분이 누구지?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았다 살았다 얘기할 때 살았다는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았어 뭐 잘 바쳤어 이게 근거가 아니고 나에게 죽음의 권세가 되는 죄를 대신 지고 하신 예수 때문이다. 성도의 고백은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 죽으심에 참여한 성도에게서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자세가 유지가 돼야 돼요. 죄인으로 계속 가야 돼, 죄인으로. 근데 사람 마음은 자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건데 그런 쪽으로 자꾸 좀 기울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쫓기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죄를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열심히 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악함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악함을 알게 될 때에 내가 구원될 수 없는 자란 생각이 더 강해질 게 아니겠어요. 난 구원될 수 없는 자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잘못 생각해 잘못 알았다.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자기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게 나의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게 떨어져 나가는 것. 그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이 있는 그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다시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나의 것 이렇게 확인되어지면서 복을 받을 자격도 당연하게 상실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저주밖에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런 나에게. 복 받을 만한 나도 아니고 천국 갈 만한 나도 아니에요. 어제 저주만 있을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모든 것이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총이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받는 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복으로 오셨어. 주가 복이야.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가 복이다. 예수님이 복이다. 예수가 복이 되면 우리는 따로 또 어떤 복에 뭐 시선 둘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복인데 뭐. 그게 전부인데. 이게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복이 있는 자로 존재합니다.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 상태를 천국이다. 누가복음 13장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상태예요. 상태를 지금 천국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가루가 전부 부풀어졌죠. 그 가루가 누룩으로 인해 부풀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부풀어진 거. 가루 서말이 부풀었는데 그것이 가루가 스스로 부은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한 일입니까? 누룩이 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누룩이 부풀게 한 거예요. 그러니 가루에 누룩이 들어있다. 그것은 가루가 부푼 것으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우리 안에, 죽은 자인 우리 안에 주의 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어지고 죄의 권세 붙들 사는 저주받은 나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의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죄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알게 되어지면서 나의 행함으로 나를 부풀리려 했던 거, 열심히 행해가지고 내 믿음을 좀 크게 만들려고 했던 거, 이 모든 게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의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의 피로 이루어진 주의 은총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의로 부풀리다 부풀려지는 게 뭐냐면 주의 은총으로만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내 행함은 없고 주의 의가 드러낸 것이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누룩으로 부풀려진 가루로서 말 이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평안하고 또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의가 들어와서 그 의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해서 내가 주의 은총으로 은총 아래 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날 살렸구나.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부풀려지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자체가 천국이라 그 얘기죠. 어디 가가지고 뭐 천국이 어디냐 그걸 확인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누룩으로 부풀려진 가루만 보면 된다. 그게 천국이니까 뭐 좋은 환경 이런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얘기죠. 좋은 환경이 복이 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의 의로 내가 부풀려버리는 것.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게 주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의가 나를 은총으로 채워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주의 의가 누르기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는 모든 것을 주의 은총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쫓아오지도 않은 죄에 쫓기고 죄도 아닌 걸 죄로 만들어 놓고 또 쫓기고 그걸 또 믿음이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주의 의가 들어와서 깨닫게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신 주의 의가 나를 부풀리는 것을 즐기고 감사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주의 은총을 깨닫고 십자가 은혜로 내가 부풀려지는 것. 그 천국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역을 드린 복 있는 성도니까. 그래서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주의 피와 살에 참여되어서 주와 함께 죽은 자를 기초로 하는 그게 성도, 성전 이렇게 말하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내가 한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 이루신 은총의 사건만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알게 된 신약의 성전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는 것도 사실 행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니까 어떻게 하니까 성도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건 다 쓰레기고 죄인데 그 행함을 가지고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겠다. 이게 미련한 것이에요. 성도라면은 주의 의가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더라 이걸 알 것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게 다 죄로 무너지더라. 그걸 알 것 아니겠어요. 내 행함은 아무것도 아닌 게 다 사라져버리고 주의 은총으로만 자꾸 부풀려가는 그런 변화가 있더라. 그게 경험이 있다면은 그 변화, 자꾸 자기 행함 의가 다 떨어져 나와 주의 의만 자꾸 자랑하는 그런 거 볼 때 아, 성도 형제구나 이렇게 나와진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것이 저 사람에게도 있다고 있다면 그 성도 형제다. 한 몸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 행함은 전혀 나오지 않는 곳이다. 내가 일한 것 이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대신 주님이 일하신 것 이것만 이야기할 것으로 가득한 교회. 그게 이제 교회예요. 제 노래 취향이 그 트로트가 아니거든요. 저건 너무 꺾어가지고 듣기 싫어 잘 안 듣는데 요즘 TV에 그 트로트가 많이 나오는데 어쩌다가 제가 노래가 하나 귀에 딱 들린 게 있었습니다. 누가 부르는지 이름을 모르겠는데 가사가 딱 들어와요. 그때 들은 가사가 뭔가 하면은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뭐 다 아시는 가사네. 제가 그때는 이게 뭔가 들은 가사 같은데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이 남지 둥지라는 가사의 노래였어요. 제가 그 가사를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이건 어지간 찬송과 저리 가라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는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노래가 막 나오네. 제가 막 들었더니.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얼마 좋은 가사입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고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이걸 저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은 네 품에 둥지가 돼줄게.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품에 둥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원수된 우리한테 둥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둥지를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안전히 갈 둥지, 내 집. 그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둥지 삼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둥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둥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둥지는 누구도 날 정죄를 못해요. 얼마 좋습니까? 둥지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아, 저는 그걸 그 얼마 좋은지 노래를 갖다 계속 들어봤어요.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악함이라는 것을. 주의 의가 오기 전에는 다 이룬 주님의 그 의가 오기 전에는 죄를 몰랐죠. 저주가 뭔지를 몰랐죠. 주의 사랑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겠다. 주를 하겠다.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우리가 몰랐단 사람이란 말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내가 어둠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죽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감추어진 죄가 낱낱이 드러났죠. 내 정체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드러났을 때에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이 말이 정말 기쁜 소리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게 되었지만 늘 쫓기죠. 우리는요. 해야 되니까. 쫓길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 둥지는 같습니다. 모두 다 한 둥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좋아. 또 말하고 싶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예수님도 하셨어요. 다 하신 게 둥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 뭘 하는 게 없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 않단 말이죠. 뭘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일까? 그런 얼빠진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늘 쫓기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둥지에 가만히 있으면서 다 해주신 주의 은혜, 의로만 부풀려지는 거. 좀 그 천국을 좀 우리가 알자 그 말입니다. 그 상태, 그게 얼마 좋은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쫓아오는 건 없습니다. 제가 쫓아갑니까? 안 쫓아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쫓아가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몽땅 다 이루셨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 부풀려지면서 늘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만 나타내고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성도의 복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복 있는 자로 늘 주님의 것만 드러내고 주님의 얘기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도 모르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도 몰랐습니다. 주님 빛으로 오시고서야 내가 어둠이랑 알게 되어집니다. 어둠으로 주의 죽을 참여한 자가 되어서 주가 이루신 오직 그것만 나타내고 자랑하는 성도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